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 11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찾으셨으면 25절부터 12장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리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먼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 너희 마음이 심어르더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12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의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재상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한 진선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내길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 결혼이 성전부터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앙이 우리에게 쉽도록 이해하기 좋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사단에게 쏘아서 생각이 좀 삐뚤어져서 신앙을 어렵게 해서 잘못해서 신앙이 어렵지 사실 죄사함 받는 거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주님 내 속에 일하시는 것은 무지무지 쉬운 것입니다. 분당교회에 있는 박영주 목사님이 미국 맨하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맨하탄의 건물값이 너무너무 비싸고 해서 건물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형제 하면 한 4, 50명이 모이면서 이제 교회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맨하탄에 이렇게 경기가 좀 침체돼가지고 건물값이 많이 내려졌는데 박영준 목사님 있는 그 교회는 사무실 용도로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고 너무 불편해서 그러고 있는 동안에 맨하탄의 경기가 안 좋아 사무실 임대료가 굉장히 싸져서 계산하면 그 돈 같으면은 우리가 잠 잘 곳을 목사님 내부인데 잠도 잘 수 있고 가족도 지낼 수 있는 방도 있고 또 부엌에서 요리를 식사도 해서 지나면 너무 편리할 것 같아서 보니까 그만한 돈이면 얼마든지 그런 건물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건물을 하나 이제 봐놓고 주인에게 참 해약을 요구한 거예요. 주인은 뭐 해약하려면 해약해라. 보증금은 해약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사정사정 빌다시피 하니까 그러면 보증금은 내가 돌려주는데 3개월 분 그 집세는 안 된다. 그러니 형제 몇몇이 가서 주인이 아주 사정을 했다가 주인이 웃으면서 그러면 거래라고 해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급히 달려가 지난번에 계약해서 얻으려고 그 건물에 가보니까 아침에 누가 와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가까이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형제 모여서 집을 얻으려 건물을 얻으려 맨하탄을 샅샅이 뒤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막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장소 없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매일 저녁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집에서 저 집에서 하는데 맨하탄에 있는 형제 아미들 박영준 목사 눈치를 그렇게 많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우리 목사님 실망해 도망가면 어찌까 싶어서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데 막 자기 집회 하는 날에는 형제들이 음식도 잔뜩 준비하고 또 사람도 조금만 목사님 실망할까봐 이제 막 친구들 다 데려놓고 이제 그랬는데 6개월 동안 건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많던 건물이 하도 안 돼서 결국에 이제 맨하탄 사역을 중지하고 다른 전도자가 이제 이동이 돼서 딴 전도자가 아니라 일주일 만에 건물을 얻는 거예요. 근데 가나다에 가서 교회를 새로 시작했는데 한 8개월 동안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야, 교회 개척이 이렇게 어렵구나. 근데 저희도 이제 강남교회에서 제가 이제 박영주 목사가 제 조카인데 영재 너 힘드는데 우리 교회 와라. 오면 신앙도 좀 배우고 또 자동차 운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 불렀는데 그래 왔어요. 아, 저한테 너무너무 섭섭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물론 가나다 정말 사역을 잘못했지만 좀 더 놔둬보지. 금방 내 목을 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교회에서 떠나올 때 다 정리했다. 마음에서.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면은 성경도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성경 필요 없고 딱 한 것만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그동안 성경만 공부하고 내 이제 목사 아니다. 다 쓰레기통에 넣고.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저 목사 안수받을 때 준 그 안수패도 막 멋있게 친구들하고 그것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다 마음을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선우라고는 아들이 있는데, 선우야, 왜요? 아빠 이제 목사 아니다. 왜? 목사 좋은데. 목사가 왜 좋으냐. 주일날 헌금 내면 그걸 뭐 사먹을 수 있잖아. 아주 철없는 애기인데,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자기가, 야, 목사가 아들 어떻게 교육시킬래? 그런 생각밖에 안 드냐. 한국어는 비행기를 탔대요. 내외하고 애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에 다 자는데, 나 이제 목사 아닌데 뭐 포도주 마셨나? 포도주 드시는 게 아니고 마시고. 그것도 이제 자매가 제가 한 잔 더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목사에서 모든 거 버리고 왔다. 강남교회에 왔는데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박 목사님이 그 사무실에 앉아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 거기서 봤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성경을 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 내가 그 맨하탄에 왜 실망을 했지? 저녁마다 형제들이 자기 집에 막 넓은 방에다가 음식 준비해놓고 친구 모아놓고 매일 저 집회해야만 되는데 그냥 복음적 그나마 좋은데 난 그가 늘 꿈에 난 사역이 안 돼. 예배당 모두 그 생각만 했다는 거죠. 한국에 와가지고 한 6개월 있다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올 때 3단 가방 3개를 가져왔는데 아직 한 번도 풀어보지 못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저녁에 와서 밤 11시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면 저 늦게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당시에 제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있어가지고 여수에 갔는데, 이제 우리가 막 새벽에 여수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사역자 모임을 하고, 정심을 먹고 이제 사모님들 모임이 있는데, 너무너무 제가 잠이 왔어요. 잠을 잠을. 어제도 이제 새벽에 이제 한국에 도착된 어승이 장례를 하는데, 낮잠 한잔 자면 다 막 시차가 바뀐 잠은 좋은데, 낮잠 자면 주일 예배 때 좋을 것 같아서 잠은 아주 막 견디는데, 저녁에 이제 장례를 하는데 눈이 안 떠져 막 눈을 감고 막 비비고 그래. 그날도 이제 사모들을 정신 먹고 이제 상담을 하라고 해서 앉혀놓고 이야기하는데 막 너무 졸음이 오는 거라요. 사모들 미안한데 내가 한 잠시 한 30분만 좀 눈 좀 붙이겠다 그랬어요. 뭐 그런데 뭐라 그러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벽에 기대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박영주 목사 자네가 사모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해라. 그런데 제가 이제 머리를 벽에 기대고 이제 졸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박영주 목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목사님 저 이야기 정말 내가 막 부끄러울 정도로 그동안 예수님이 가게 마음에 속에 했던 것, 자기 예수님 받은 마음들, 저는 모든 게 인간적인 순환 방법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그를 이끄는 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원래 우리 차 이제 운전하러 왔는데 너무너무 귀한 형제라 운전을 못 시켰더라고. 미안해서요. 분당교회에 갔어요. 한번 제가 분당교회 갔는데 분당교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목사님을 보내줬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박영준 목사가 너무 게으른하고요 늦잠 자고요 그 툭하면 나가고 교회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박영준 목사님 오신 뒤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니까 그 사이에 교회 손들 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에서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랍다고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박영준 목사가 목사님 우리 분당에 건물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서울지에 대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건물을 제가 대학생들 한 50명 데리고 있고 싶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제가 교육시키고 성경 가르치고 그 일하고 싶다. 어떻게 건물을 지으려고 뭐 한 4, 50평 지어야 돼서 그 빈 땅이 있으니까요. 그래야 이제 제가 그 함부로 그러면 안 되는데 한번 봐줄게. 그러면 제가 이제 갔어요. 거기 이제 그 건물 이제 있는 땅이 그 참 땅이 참 좋은 땅인데 이거 팔면 얼마쯤 받을 수 있냐 보니까 한 230억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팔아가지고 좀 더 이제 수지 약간 언덕길에 좀 넓은 땅 사가지고 센터 지으면 너무 좋겠다. 팔라고 했는데 250억 내놨는데 맞으면 아직 팔리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속에서 사람들이 이게 전도를 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것은 내가 잘한 능력을 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일하시게 이렇게 일하 그걸 믿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 신앙을 잘 몰라가지고 형 우리가 병원에 왜 갑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딱 앉혀놓고 내가 막 주사 놓고 내가 치료하고 합니까? 아니죠. 내가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의사가 진찰해서 병을 발견해서 치료해주고 약을 주고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가 막 의학 공부해가지고 병 고치려고 하지 않고 의사에게 맡기면 되듯이 실제로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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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일하겠다. 이제 그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병이 들었을 때 그냥 내가 하나님의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하고 자리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병의 성경 읽으면 내 병을 고치는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내게 일할 줄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인데 참된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일하려면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전혀 신앙이 반대되는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LA하고 멕시코 시티하고 뉴욕 세 개 도시에서 4일씩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제가 캠프를 할 때 아이와이프 캠프를 하는데 거기 이제 CLF 모임 같이 했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약 700여 명 가까이 모였었습니다. 제 목사님들 앞에 제가 이제 복음을 죄사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십계명을 봉독합니다. 십계명을 봉독하고 우리가 십계명 이제 제 앞에 제 이름 내 앞에 다는 신은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숨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위해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열 가지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 신앙을 잘하고 축복받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의 신앙이 자기 어떤 노력, 자기 능력, 그게 주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경이 전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고 행위입니다. 참된 신앙은 뭐냐면은 기준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기준입니다. 내 앞에 단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게 갖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개하라. 살인한 자와 가늠하여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을 탐내지 말라. 이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걸 너희들이 다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뭐 떡반죽거리지 보고 뭐 복을 받는다.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예,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가운데 아직까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이 BC 1491년 이건 어떤 그렇게 나왔냐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온 그 해가 역사의 BC 1491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 그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시킴 두 개 돌판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너희들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내가 다 잘 지키겠다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는 사람 있어요? 정말 우리 그 십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한번 해봐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느냐? 다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십계명을 정확히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십계명을 우리 지켜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 우리 죄를 씻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 나를 또 그래 내가 해서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해줄 거 기대하고 그 바라봐야 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께 십계명을 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정말 여러분 잘못된 것은 주일마다 그 십계명을 봉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냐면은 하나님 율법을 주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은혜로 죄를 사주고 와서 받고 복을 받는데 율법을 우리 계속 지키려고 빠져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슨 의미냐?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두 가지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 방송에 히브리서 10장 1절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뭐라고 되었냐면 율법은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여기 모니터에 나왔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림과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좋은 일에 오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해마다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로는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6절 한 절 더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2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다음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그거 따지지 말라 평론하지 마라. 안식일을 잘 지켜도 소용없고 못 지켜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 안식일은 장래 이런 일이 올 거야 하는 것을 장래 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그림자라는 거죠. 장래 어떤 일이 오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냐? 안식일처럼 된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안식일은 보통 사람이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저는 안식교 교인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보통 안식교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 이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를 자세히 보면은 그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 가져주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율법 시대의 안식일은 어떠냐면 금요일날 저녁 해질 때보다 토요일 저녁 해질 때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해가 막 해다 딱 서산에 넘어와서 햇빛이 딱 기울어져 해가 안 보이면 밤 안식일이 시작돼서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그때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주인이고 종이고 객이고 누구를 불문하고 짐을 지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무리 말이지 종들이 무거운 짐을 딱 지어가다가 금요일 저녁에 해가 막 넘어가 조금만 넘어가라 조금 넘어갔다 딱 넘어가면 짐을 다 벗을 수 있어요. 주인도가 아무 말을 못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해질 때 딱 해가 지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무슨 진도 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내려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율법에 있는 건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 하는 이 자체는 앞으로 올 일의 한 그림자라는 거지요. 그게 무슨 그림자냐? 예,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끙끙 앓고 호통하고 있다가 금요일 전에 해가 안식이 되면 탁 벗어버리고 야 자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의 짐을 지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을 만나면서 죄 짐을 참 버려버리면 자유다 하는 그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안식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올 때 갖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에서? 무거운 짐에서. 그 짐이 뭡니까? 죄의 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짐을 지고 아까도 그 자매님이 와서 간절하시면서 고백 성사를 했다고 죄를 고백하는 일을 했다고 매일 고백성을 했는데 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백하고 뭐 할 것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도 여러분 그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잘 모르고 신앙생활 했을 때 제일 저를 무겁게 누르는 게 죄였습니다. 죄를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산기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연도 삼각산이나 청계산 같은 데 가면 막 밤 한 잔도 자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쥐야! 해가지고 소나무 뿌리 한 서너 개 뽑으면 믿음 나왔다 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뭐라 수고하고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을 너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애쓰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골로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안식이나 그 말 나오죠. 골로새서 잠깐 더 보겠습니다. 2장 10.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이나 누구든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리라. 안식일 뭐 잘 지켰느니 못 지켰느니 월사가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절기를 어떻게 했느냐 유월절은 그걸까지 따지지 마라. 그 말이죠. 이해 가십니까? 나 뭐 안식일 지킬 때 저 뭐야 어? 어떻게 지켜야 유월절 지킬 때 어떻게 해요? 안식일은 금요일제부터 해질 때부터인데 사실 안식 교인들도 안식일 못 지키는 데 잘 알거든. 왜냐하면 안식일은 무슨 불이든지 사용하면 안 돼요. 전기불도 불이거든요. 사용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무슨 불도 떼면 안 되고 오리 이상 걸어가서 안 돼. 그건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안식일을 쉬운 것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동차 타는 것도 쉽게 안 되고 왜냐하면 불 떼가지고 차 가잖아. 그죠? 그렇죠. 그 절대 안 돼요. 그때 적당히 안식일이 그것도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참 이렇게 쉬게 해주신다. 그걸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이해가시죠? 그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진짜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의 그림자냐? 골로새에서 이런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내가 몸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시나 그걸 미리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는 거다. 어떻게? 안식일이 되면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죄의 짐을 다 벗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죄의 재앙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죄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노력을 전혀 안 해도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죄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 모르면은 막 십계명을 지켜 십계명 이야기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십계명을 하나님 모세 두 개 돌판을 가져와서 그걸 막 금송아지면 깨트려버립니다. 왜? 깨트려버렸어요. 두 번째 모세 신의 십계명을 가져와서 그건 어떠냐면 법궤 안에다 넣습니다. 뚜껑을 탁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덮은 그 법궤 뚜껑을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해요. 양쪽에 천사 날개를 펴서 그 법궤 딱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이제 나는 법으로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은혜로 다스리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못 박혀줌으로 해결한 거예요. 너희가 법을 잘 지켜 안 지켜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미 우리는 법을 어긴인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을 지킨다고 해도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을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구약 시대 때 많은 걸 우리의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짚은 설주에 칠하면 임방에 칠하면 설주 임방에 칠하면 그 집에는 심판이 가지 않는다. 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산 걸 믿는 사람은 다시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고 멸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걸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의 사단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십계명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십계명을 잘 지키면 아무리 잘 지켜도 한번 어기면 그건 못 지킨 것 속까지 잘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이나 이런 율법의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칠하면 그 집에 심판이 오지고 저주가 오지 않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심판을 받고 우리 깨끗게 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다. 그건 진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 위해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해. 그러니까 말과 말 따지지 마라. 왜?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럼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 어떤 일이냐? 그림자가 따르듯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걸 가리켜서 양을 잡아 피를 뿌릴 때 죽음이 안 오고 저주가 안 오고 심판이 넘어가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벌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저주가 우리에게 아니면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걸 믿는 것이지 십계명을 지키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거나 거룩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을 생각해 보면 신앙 자체가 너무 쉽습니다. 왜 쉬우냐 하면은 율법을 지켜서 죄사함을 받으러 생각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죄사함을 받기 위해 우리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고하고 먼 짐진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쉬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쉴 수 있도록 다 해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예수님 우리를 쉴 수 있도록 모든 걸 구비해놓고 갖추어놓고 역사를 다 이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이미 우리가 다 쉴 수 있도록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의 죄가 영원히 알겠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그 죄를 범한 모든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으므로 그래서 구약시대 성경은 장차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건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사탄은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되는데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려고 애를 쓴다. 그건 진짜 웃기는 이야기에 불과한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깊이 모르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어렵고 신앙 자체가 막 어렵습니다. 제가 홍콩서 CLF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딱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신학교 이제 저 총장 되시는 분인데 목사님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구원 문제는 난해하다고 합니다. 알고 있다 그랬어. 그런데 목사님 그거 그렇게 쉽게 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잘 들으시라고. 성경 문제가 신앙 문제가 구원 문제 다 아니고 신앙 자체가 난해하다. 성경 자체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을 부어놓고 포도주라고 하면 난해해요 안 난해해요? 그거 난해하죠. 이게 어떻게 포도주야. 물인데 우리 옆집 샘물 갖다 부었는데 그죠? 그 포도주라고 하면 참 예수님 너무하신다. 그러겠죠. 이 아이로 딸이 가서 죽었는데 예수님 죽은 게 잔다. 아이 선생님 저희들이 암만 부족하지만 죽은 것하고 잔 것 분명히 뭘 하겠습니까? 자는 사람은 눈은 감고 있어도 숨은 쉬고 맥은 뛰어요. 맥도 안 뛰고 숨이 멎지만 이건 죽은 거예요. 시체가 싸늘한데 차오는데 어떻게 잔다고 합니까? 100번 내가 오라버리지 그죠? 다 그래요 성경에서. 38년 된 병자고 일어나 내 자리로 들어 걸어가라. 선생님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미쳤다고 이렇게 누워있습니까?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제 다리는 다 말라서요. 맞지요?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생각을 믿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인데 내 생각이 옳으냐 주님의 생각이 옳으냐.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볼 때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다 포도주를 부었는데 이게 물이라고 하면 말이 참 물을 부었는데 그렇죠. 내가 말을 드리겠죠. 물을 부었는데 이게 포도주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죠. 예수님. 그럼 사기꾼이에요. 이건 물이에요. 그래요. 그들이 볼 때 틀림없이 물을 부세요. 물이 맞아요. 그들 볼 때는. 성경에 있는 사실 우리가 보면 볼수록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믿으려고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물을 부었네 포도 이거 어떻게 믿어? 이건 물인데. 38년 된 자 다리가 다 말라 어떻게 걸어가? 그 말 어떻게 믿어? 못 걸어가요. 안 돼요. 해봤어요. 오늘 몇 번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성경에서 지난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죽어 썩어 냄새 난 너, 저, 나사로 보고 여동생 보고 너 호라비가 살리라. 마지막 날 부활의 날 살겠지요. 당연히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산다고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태를 가리지고 사람들은 보면 자신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 믿는 믿음보다 더 크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예수님 생각이 틀린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했죠. 신앙의 세계는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을 잘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많고 선배니까 사역자를 가르치는데 그냥 아 방송에 그걸 그렇구나 하고 받으면 아주 쉬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박목사 하는 얘기 말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세상 방법과 다르니까요. 피지 교회에서 우리 선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가 2016년 IYF 월드캠프에 참석을 하셨답니다. 그분이 돌아가셔서 보고서를 피지교회에 냈는데 피지교회 총장님이 그 총회장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분이 한국에 월드캠프에 참석해서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처음 봤다. 부산 해운대라는 백사장에서 개막식을 하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더라. 기쁜소희 선교회 목사는 아무도 걱정 안 하고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걸 나는 봤다. 근데 놀라운 그들은 기도를 하면 비가 그칠 것을 믿더라. 재미있죠? 그 얘기 한다면 무슨 말이야? 우리는 비 그칠 걸 안 믿는다 그 소리죠. 그런 얘기 많잖아. 옛날에 하도 비가 안 와서 목사님 교회 성도를 데리고 이제 뒷산에 비 오도록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는데 목사님한테 우산 들고 나오는 그 시대는 우산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 아주 귀한 손님 오실 때 모시고 그러지 함부로 하는데 이놈은 왜 우산을 가져오냐? 아버지 비 오도록 기도하잖아요. 이놈아 비 온다고 기도한다고 비가 오나? 우선 이야기했지 같지만 대부분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죠? 멀쩡한 하늘에 기도한다고 비가 오나? 그래 이런 경험에 익숙한 사람들이 멀쩡한데 비 온다고 하는 믿겠습니까? 반대로 비가 막 쏟아져 오는데 그친다고 믿겠습니까? 그분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놀라운 건 개막식 한 시간 앞두고 비가 그쳐 하늘이 환해지더라. 그분들이 저희들 하는 캠프에서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있고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살아 일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면은 옛날 내 생각이 옳고 이건 정확히 내가 본 건 맞고 이건 틀림없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내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율법 지킨다고 하면 지킬 수 있을 줄 알았고 착실해서 살면 착실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해보면 다 안 되더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어서 그대로 믿으니까 되더라. 즉 그겁니다. 그것. 자, 전능한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는데 그 마음은 우리 생각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어떻게 반대냐? 우리는 갈릴리 가나 오는 자인지 물이 모자라서 보도주가 먼저 물을 부었으니까 그건 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포도주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확실하지요?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소서의 생수에 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솟아남다는 거죠. 예수님 배에다 수도꼭 집어갔습니까? 어떻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납니까? 그것도 그 약물이 강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옳은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틀린 사람이 되고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하고 내 생각이 틀렸을 때 예수님이 틀렸느냐 내가 틀렸느냐 그게 그를 믿고 안 믿고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예수님 말씀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들 하면 집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틀릴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1962년도에 예수 믿고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그때 제가 19살 때였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그래도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1962년 그때 내가 해온 모든 것 가운데서 틀린 게 하나도 없었고 안 맞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 제가 마지막에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따라가면 다 망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두 개 있을 때 두 말할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하고 예수님 생각이 오라. 그걸 19살 때 정확하게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내 방법을 했을 때마다 내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방법을 일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러면 망할 것 같은 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그 마음을 버리고 맞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시작했습니다. 이건 안 될까 막 조바심이 나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마다 신기하게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내셔널 오디트리움이라고 멕시코의 제일 큰 공연장 9,999석입니다. 한 자리에서 만석인데 신재현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너무 공연이 서로 많기 때문에 1년 내내 비어있는 날이 하도 없는데 시청에 잡아둔 날이 하루 있는데 그날이 우리 캠프 마지막 날에서 그 이제 그라시아서 칸타타기 너무 좋았다. 그게 이제 그 하루 임대한 하루 저녁 임대하는 비용이 그 우리나라도 1억 5천만 원인데 시에서 그 날을 잡아놨는 날이기 때문에 시에 쓴다면 반으로 해줘서 8천만 원, 1억 6천만 원인데 8천만 원 반을 해줬다.
근데 그 반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그 교회 형님 너무 기뻐하며 그랬어요. 이번에도 저들이 그 복음제 무료로 이제 티켓을 발매했어요. 근데 그게 그라시아스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이번에 세 번째였는데 그 극장의 최고의 공연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그 음악회는 뭐 그 저 뭐 저기 지금 들어가는 입장하는 거 이게 이제 아 자리에 앉아 있는 장면인데 저게 만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확 오늘 이번에는 한 60명이 자리가 없어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명이 넘어온 겁니다. 근데 이 공연을 하는데 멕시코 사람 막 그렇게 감격을 하는 거예요. 감격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그런 형제하면 너무 기뻐하는데 그거 내가 볼 때 멕시코 교회 8천만 원 가면 이런 예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무 문제 없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뭐 1억 6천만 원인데 그 이분들이 하면서 그만 그래서 이제 거기는 좋은 공연한 공연 사진을 찍는데 찍어가지고 옆에다 세웠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 그라시아스 칸타타 딱 찍어놨어. 너무너무 우리가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우리가 움직이는 걸 보이고 뭐 아 박옥수 목사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다 우리의 목사 형제하고 장모님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는데 예수님 왔다 갔다 하는 한 번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아, 일하신 모르겠는데 막 설치고 다니는 박옥수 목사보다 예수님 하시니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신앙에 들어갈 때는 내가 볼 땐 물인데 예수님은 포도주로 하신다. 물이다 하면 예수님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저게 포도주다 하고 믿고 뜯어주는 사람. 그럼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음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앙은 이러한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사실이고 열심히 하는 사실이지만 그럼 마지막 신앙 앞에 마지막 하는 게 내 생각이냐 예수님의 생각 그 둘 가지고 싸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이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일어날 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죽이고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걸 다른 번역은 누구든 저를 믿으면 그랬습니다. 뭘?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것을 그걸 믿는 사람들은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십자에 사해졌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소리를 안 합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의롭게 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거룩하다. 난 의롭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뭐 술주명이 뭐 저 마약 이게 난 거룩하다.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하셨으면 하신 겁니다. 그걸 믿을 때 난 이상도 죄인이 아니야. 난 깨끗해. 니가 어떻게 깨끗해? 그러죠. 도미니카 갔을 때 목회자 모임에 제가 갔습니다. 제가 많은 목회자들한테 나는 의인이다 그랬거든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여기서 목사 질문했습니다. 정말 목사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까? 거짓말 안 했습니까? 도둑질 안 했습니까? 율법 하나도 안 했겠습니까? 다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내가 죄 없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 죄가 없다는 줄 알았던 겁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으면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 죄를 많이 지어도 씻으면 또 이것도 의인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우리는 죄를 안 지은 사람 없으면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의인 없는 난이 하나도 없는데 의인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성경 의인이란 말이 다 많아요. 뭐를 의미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의인이냐? 신기한 건 죄를 지었는데 의인을 만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죄를 안 짓고 의롭게 되는 건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죄를 지었는데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이미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그때는 예수님이 마지막 시절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맡기신 임무 죽음으로 모든 일을 죄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믿을 때 내 것이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고 더럽고 추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추한 걸 인정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예수님 십자가를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겸손한 얘기, 내 죄를 살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애달께도 그렇게 피 흘려 죽은 내 죄를 못 사했습니다. 실패했으면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하는 걸 가지고 히브리 10장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 기다리시나니 하는 그 말이 그 원수들이 누구냐면은 자기 원수들 자기 발등상이 되게 기다리신다는 그 말은 원수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 내가 죄인이란 말은 내 죄를 시기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못 씻었습니다 하니까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없는 그런 마음이네. 그것이 이제 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압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인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우리가 저지른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또 다른 길 아니 없지요? 그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죽어서 우리 죄를 사했다면 옳지만 죽었는데 죄가 남아있다는 것은 십자가가 실패했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이런 성경을 깊이 모르는 분들은 오늘도 주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못 사한 죄를 무슨 방법으로 죄를 사합니까? 못 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의 구원이 이미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참 재미있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각 그 즉 이웃을 가리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않을 것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냐 그랬는데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첫 번째 보면 돌비석에 기록했는데 돌비석에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문제는 내 마음에 가늠하지 않는 마음을 기록했으면 가늠하는 마음이 없으면 괜찮은데 내 율법은 가늠하지 말라 내 마음 없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못 이기면 가늠하게 되는 거고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도둑질하는 욕망을 못 이기면 도둑질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율법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미 도둑질하고 이미 가늠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거나 가늠한 그 죄의 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눈과 같이 희게 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걸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처리가 되고 정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오늘 만삼교회 십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찬송을 부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번에가 날 위해 그 보혈 흘리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천번대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1분도 안 지나서 그 피로서 막 속죄 찬송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속아서 입으로만 배워서 하는 겁니다.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 예수 올 때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죽으시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더럽든 얼마나 가짜가든지 여러분을 사랑해 여러분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걸 믿을 때 예수님은 한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때 여러분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 자꾸 율법 이미 어긴 법을 지켜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시험 감히 불합격된 사람이 한마디 공부 시험 쳐도 여전히 불합격은 불합격이잖아요. 이미 불합격됐는데 그러니까 다음 시험 몰라도 이제 그럴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산 그 사실을 믿는 걸 가르쳐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율법 이런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 정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우리가 율법과의 상대하기 싫어서 법을 덮어놓고 십계명 돌판을 법궤에다 넣어놓고 뚜껑을 탁 덮어놓고 그 뚜껑 위에 천사가 날개를 덮으면서 열지 마라. 하나님 법으로 우리 다스리기 원치 않아 하신다. 법을 싫어하신다. 사랑을 긍휼을 원하신다. 뚜껑을 못 열겠습니다. 그래도 죄를 지으면 법을 꺼내야 재판하잖아. 그래서 그 위에다 피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 속죄소가 그 뚜껑인데 그걸 속죄소라고 하는데 죄를 사는 곳인데 왜 그걸 속죄소냐 거기서 법이 다 덮어버리니까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십계명을 읽고 지키려고 애쓴다는 자체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기고 십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지만 이젠 그 피가 못 박혀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죄 막지도 되느냐? 그럼 물어봅니다. 그러면 죄 막지도 안 되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지. 우리 죄 다 막지였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죄 막 안 지은 사람 있어요? 막 지은 거하고 그냥 지은 거 별로 다름없어요. 알겠습니까? 죄 지은 게 막 지은 거예요. 죄 막 지어서 안 되면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죄는 막 지었지만 예수님 사회에서 하늘나라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자유롭고 기쁨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물이라도 예수님 포도주면 예수님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 안전병이라도 주님이 걸어가면 걸어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볼 때 야이로 딸이 죽었어도 주님이 살았다면 사는 게 맞습니다. 내가 본 아무리 좋은 증거라도 예수님이 지혜롭고 더 전능하신 분, 더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내 말보다 그분의 말이 옳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상으로 지옥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도 예수님 어렵다면 예수님 어렵다면 어려운 게 맞아.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물이지만 예수님 포도주라면 포도주가 맞아. 내가 볼 때 아기가 죽었지만 예수님 살았던 산 게 맞아.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렇지만 주님 보십니다. 주님 말씀이 맞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평생에도 안 됩니다. 그것만 받아들이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사했다는 사실 믿음으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사함받은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 어떤 믿음이 오냐면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주님 내 병을 고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나를 지켜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있든지 은혜 있고 복을 입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